민수기 7번 메시지. 군대로 편성됨 여섯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민수기 5장에 기술되어 있는 더러움을 처리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편이 질투하는 아내를 처리함.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에는 남편이 질투하는 아내를 처리함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이 단지 그분의 자녀들 각각에게 주권적인 분이실 뿐 아니라 또한 심지어 특별한 더러움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묘한 것까지도 행하실 수 있음을 계시합니다. 민수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단체적이며 개인적인 처리함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곳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처리함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처리함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예표로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째, 신성한 계시는 분명한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계시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전달됩니다.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인데 우리에게 신성한 진리의 풍성함을 밝히 보여줍니다. 셋째, 신성한 계시는 창세기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 즉 아담과 아벨과 에노스와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에노스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는 그가 불렀던 분의 강함과 부유함 속으로 들어가서 강하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한 계시는 예표를 통해 주어집니다. 예표로는 비유, 그림자, 예표, 모형을 함축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두 아내는 두 언약의 비유입니다. 즉, 하갈은 율법의 언약을 의미하고 사라는 은혜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단지 비유일 뿐 아니라 그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이나 은혜의 언약 중 어느 것도 하갈과 사라 당시에 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갈과 사라는 각기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의 그림자들입니다. 심지어 명백한 말씀과 말씀의 비유들도 예표론과 관계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은 분명한 말씀이나 이 말씀 안에는 예표론의 한 부분인 말씀의 비유가 있습니다. 돋는 햇볕, 곧 일출은 그리스도의 옷임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또한 우리의 아침의 부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신뢰에서 우리는 분명하고 명백한 말씀이 예표론의 한 부분으로 간주드린 비유를 포함할 수 있음을 봅니다. 성경에 있는 예표론은 위대한 것이며 여기에는 여러 방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에서 예표론을 통하여 전달되는 신성한 계시는 명백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와 같을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를 분명한 말씀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것은 역사나 어떤 인물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예표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표론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한 백성을 얻으셨으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일련의 율법들과 규례들과 규정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 그분은 이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대로, 그리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체계로 편성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얻어진 바 된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와 본성과 말하는 것과 위함과 행동과 그들이 움직이고 행하는 방법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철저하게 정결케 되어야 했습니다. 5장에 있는 단체적인 처리는 오직 세 가지, 곧 문둥병과 유출병과 죽음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처리되어야 할 모든 부정을 구성합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사람의 신실성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 처리입니다. 이것이 왜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의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는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특별한 부분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뿐 아니라 그분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기록은 기적의 기록입니다. 쓴 물로 시험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물과 사람의 인간 본성을 의미하는 성막 바닥에서 취한 티끌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소재를 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그 물은 그녀의 배 속에서 역사하여 배를 부풀게 하고 그녀의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기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민수기 5장의 기록은 주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하셨던 기록과 유사합니다. 그분은 진흙에 침을 섞어서 소경의 눈에 바를 연고를 만들어서 소경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기록에서 우리는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성령을 예표하고 보리로 만든 소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티끌은 피조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성령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바닥에서 취한 티끌을 넣은 물은 저주를 가져오는 쓴물이 될 뿐 아니라 배를 부풀게 하고 넓적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역사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5장 11절부터 31절까지를 해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표를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입니다. 티끌은 천연적인 사람, 곧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사람을 의미하며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그분에 의해 피조된 사람 위에 건축됩니다. 이것이 성막의 바닥 위에 있는 티끌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거룩하나 하나님의 거처와 연합될 수 있는 티끌이 있습니다. 그런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와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의 본성을 취하여 성령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티끌을 포함하고 있는 이 물은 유향과 기름을 넣지 않은 보리로 만든 소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두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사람의 본성이 거처와 연결되며 성령 안으로 넣어지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적용됨을 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순결성을 참으로 시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결해야 합니다. 단지 깨끗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끗한 것과 순결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둥병이었고 유출병이었고 어떤 죽음도 접촉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과연 우리는 순결합니까? 우리는 매우 신실할지 모르나 만일 우리가 순결하지 않다면 가장 높은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모든 면에서 좋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또 다른 사랑을 갖고 있다면 이 다른 사랑은 그녀의 순결성을 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모든 면에서나 모든 점에서 깨끗해져야 될 뿐 아니라 또한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순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 남편이 질투하는 아내를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된 세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과 교회에 대해 질투하시는 것을 예표함. 남편이 질투하는 아내를 처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과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모든 믿는 이들이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역적이 아닐 수 있으며 자신을 매우 잘 통제하며 제어할 수 있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매우 올바를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한 아내로서 과연 우리는 순결합니까? 아내가 순결하기 위해서는 그녀 남편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랑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긴다면 그녀는 그녀의 순결을 잃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결한 아내라면 우리는 싸우기 위해 우리의 남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싸우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싸우는 군대는 그분의 이기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함께 싸우는 한 아내입니다. 주님의 싸우는 군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합니다. 민수기에서의 처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와 모든 믿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들의 사랑으로 가져야 합니다. 만일 교회나 어떤 믿는 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없고 그분을 섬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결을 일단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감. 아내를 질투하는 사람은 그녀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여기서의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으며 혹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를 의미합니다. 질투의 소재로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이 질투의 소재를 여자의 손에 두었습니다. 소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소재는 기름이나 유향을 두지 않은 보리로 만든 소재입니다.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며 유향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투의 소재는 죄악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녀를 여호와 앞에 나타내고 그녀의 머리를 풀게 하고 토기에 담은 거룩한 물에 성막의 바닥에서 취한 티끌을 넣음.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는 것은 그녀가 자신을 머리에 복종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또한 토기에 담은 거룩한 물을 취하여 성막의 바닥에서 취한 티끌을 취하여 그 물에 넣어 저주를 가져오는 쓴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두루마리에 저주의 말을 써서 그 글을 쓴물에 빨고 그 여인으로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함.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여기서의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여인의 손에서 질투의 소재를 취하여 그 소재를 여호와 앞에서 흔들며 그 소재 중 한 움큼을 취하여 기념으로 단 위에 불사름.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소재를 흔드는 것은 부화를 의미합니다. 소화하여 드려진 한 움큼의 소재물은 기념으로 하나님께 불살라졌습니다. 더럽혀진 여인의 배는 부풀며 그녀의 넓적다리는 떨어지며 그 여인은 백성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됨.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자궁이 부푼다는 것은 그것이 비정상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여인의 힘이 저하됨을 의미합니다. 이 처리는 창조와 구속과 부활과 성령과 하나님의 처소와 연관됩니다. 이러한 처리는 참으로 기적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여인은 정결하게 되고 씨를 잉태하게 됨.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자녀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씨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여인은 씨를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처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순결을 시험하는 시험이 매우 엄격함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특성은 순결성에 있어서 높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